준비자는
주님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주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우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고 모든 사람은 변함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많이 심판하시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른바에 속한 줄 알아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우리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느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 아침에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공으로 그 속박된 줄을 끊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사랑과 은혜 안에서 마음껏 그 하는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갑자기 여태까지 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신다 이렇게 쭉 매일 새벽에 반사를 쫓은 예수의 분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해놓고 갑자기 13장에서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이렇게 인간들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그 우리가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의 씨가 심겨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분명히 바뀌게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행위가 바뀐다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예전에 아무런 불편함 없이 그렇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많이 불편해지고 어떤 지향성, 삶의 지향성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을, 은혜를 진짜 이렇게 받아본 사람의 그 삶 속에서 분명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도 감지가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 그런 기사를 봤는데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 송아지가 죽었는가 수의사가 그걸 갖다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올라가 보니까 송아지는 나면은 그 엄마 소가 혀로 계속 핥아줘야 된대요. 그래야 그 송아지가 이제 그 어미의 사랑이죠. 그것이 관심이고. 근데 그 송아지, 죽은 송아지의 어미 소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어미소가 이 송아지를 낳다가 난산이라는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혀로 핥아주지 못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소 주인들이 손으로 이렇게 계속 그 어미소가 하는 것처럼 해줘서 겨우 살렸대요. 근데 이 소가 자기가 새끼를 낳고, 어미소가 자기를 핥아준 기억이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 애기 소를 핥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도 당연히 어미 소가 있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할 건 다 했다 그러고 가버리고 이래버리는 바람에 그냥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으셨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기어졌다라는 건 은혜를 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의 지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데에는 아주 익숙한데,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익숙한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자기의 자랑이나 공로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크게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이 특징이 뭐냐면, 그런 어떤 사람들의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부추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벽기도로 유명한 강남의 어떤 그 교회는 6만 명에서 7만 명이 새벽기도에 나옵니다. 주일에도 뭐 새벽기도를 6부 7부까지 한다니까. 근데 그 새벽기도에서 설교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열심을 부려야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에요. 매일 100% 그러니까 그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이 그렇게 나와서 저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을 텐데 내가 안 나와서 내가 복을 못 받으면 내가 뒤처지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까지 다 데리고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까요?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행위. 하나님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라고 번역된 말이 들음이에요, 사실은. 그게? 듣는 것. 말을 듣는 것. 올바른 말씀이죠. 예수를 듣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게 배려가 아니라 제사는 아니고 듣는 것, 순종. 순종이라는 게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니들이 하는 몸으로 하는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고기 타는 냄새가 구수해서 니들한테 제사 지내라고 그러니, 아니 내가 그걸 먹겠니? 난 이미 질렸어. 그러니까 그런 제사의 행위는 하나님이 그 속에 담긴, 담아 놓으신 말을 이렇게 들으라고 준 건데, 사람들은 계속 그 이제 행함의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보면 사람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그 전에 그렇게 막 목숨 걸고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나의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 본편의 욕망이잖아요, 그것이. 그런 것들이 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게 나라는 육의 이 존재가 소멸되어질 때 그렇게 인간이 몸으로 내놓은 모든 것이 함께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대응 저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사랑하세요 그러고 용서하세요 그러고 나그네를 대접하세요 그러죠. 그럼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당신의 뜻, 아가페, 이게 존재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 아가페, 당신을 담아서 아들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그걸 우리가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랑받았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 그러네, 요한이 있어요, 보면은. 사랑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용서라는 게 바로 창조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뭐 죄를 짓고 그래서 죽어야 할 자들인데 그 죄를 짓고 죽어야 할 자라는 것 자체가 예수 박이라는 은혜 박이라는 개념이고 거기에서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는 걸 창조라고 하는데 없음이니까 그죠? 그 창조라고 하는데 그걸 용서라는 단어를 이렇게 개념을 표현을 하는 것 뿐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창조하신 거라고 해요. 왜? 용서하지 않, 창조하지 않으면 예수밖에 없음이니까 먼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용서가 우리에게 내려와야 우리에게 창조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물을 용서하라라는 말은 너희들 가갖고 니들이 그냥 용서의 어떤 권세를 내가 줬으니까 가서 사람들 막 용서해도 다녀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죠. 성령을 받아라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근데 그 평강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성전을 완성했을 때 쓰는 단어가 사람, 샬롬, 평강이에요. 완성되다. 이제는 완성했다. 내가. 가라. 가라 해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용서하는 자는 하늘도 용서하고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늘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은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말이 아니라 그 용서가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들 마음에 두어서 이제 너희들의 삶으로 입으로 그 은혜, 십자가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게 할 것인데 내가 완성해 놓은 샬롬, 완성해 놓은 자들은 그걸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가 용서한다. 아, 나는 용서받은 거구나. 이걸 전해주는 거죠. 그게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선택을 받지 못해서 귀가 막힌 이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게 아니라 뭐 바꾸어 말하면 권세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왜?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그걸 전할 수 있게 해서 내가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서 그 말씀 예수가 전해졌을 때 그걸 또 누군가 듣고 받아들이는 게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 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고 말씀을, 사랑을 던지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죠? 용서를 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사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나그네를 대접한 것도 마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대접받기 위해 먼저 대접했다. 그 단어는 똑같은 단어거든요. 어떻게 대접했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율법을 완료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완료하심으로 우리를 대접했잖아요.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를 대접한 예수를 전해주는 거.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는 줄 아세요? 라고 전해주는 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그냥 대접해가지고 뭐 혹시 그 중에 하나 예수가 있으면 오케이 뭐 없어도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그네 대접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뭐 1차적으로 가리키는 게 아브라함과 롯이겠죠. 부지 중에 그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건 당시 고대 시대 때는 나그네는 한번 지나가면 안 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유익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부정이 되고 내 손실을 손해. 무조건 손해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고대 시대 때. 내게 나가는 거고, 내가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나그네가 찾아왔잖아요. 그 집에. 부양반들이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그네가 찾아가서 그 나그네를 영접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먼저 그들에게 대접을 해줘요. 믿음을 심어주면 그들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 대접이에요. 음행이라는 거, 혼인이라는 거. 이 이야기도 뭐냐면 하나님과 혼인을 한 이들이 예수님이 보세요. 우리가 그 아담이 하와를 이렇게 있게 할 때에 그게 이제 묵시 속에서 일어난 일을 모형해서 베레시트 하는 거잖아요.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내가 된 거잖아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것처럼. 근데 우리는 다 고멜 같은 인간들이 이 역사 속에서. 그런데 그런 아내는 버려야죠. 100번이나. 그죠? 근데 고멜 같은 우리를 신랑이 끝까지 안 버린 게 음행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안 한 분은 예수예요. 이혼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100번, 1000번 이혼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이혼 안 했다는 뜻이지. 우리에게 뭐 얘네들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대접하고 음행하지 않고 사랑했고 용서했고 다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음행하지 않는 거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요, 용서하는 거요, 사랑하는 거요, 그런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 6절,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북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이 왜 들어가 있겠어요? 여기 이거 해야 돼? 이게 끝이라면 이 말이 여기 들어가면 안 돼. 니네들이 이걸 법으로 받아서 법으로 지켜내려고 하면 그게 곧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징계, 자식 만들기 그 과정을 통과시키면서 예수가 너희에게 행한 이 진짜 섬김, 진짜 사랑, 진짜 용서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게, 예수를 나타내는 빛으로 살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 금방 이걸 법으로 받아들여요. 율법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래서 해봐야지.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걸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를 너무 기특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 놓고는 그 진짜 예수의 사랑과 섬김과 나그네 대접과 용서를 자꾸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 일단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진짜 살 수 있는가를 경험하게 해주신 다음에 결국은 아니지, 니들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니들이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그 행위를 믿으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그걸 믿게 되면 그렇게 그런 세상의 그런 짐들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돼요. 그냥 내가 마음속에 꼭 붙들고 있던 이런 것들, 내 마음이 가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을수록 그게 나에게 짐이 되잖아요. 자식에게 내 마음이 가 있으면 그게 내 생명이 되고, 돈에게 내 마음이 가 있으면 그게 또 내 생명이 되고, 또 내 명예나 자존심 이런 게 내 생명이 되고, 또 나의 업적과 공로. 왜 목사들이 교회를 이렇게 키우려고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사실 하나님께 마음을 끊어내 주시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멍에예요. 멍에.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았거든.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이렇게 차압당하는 삶을 사시고는 결국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냥 완전히 이렇게 죽어버리는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아들의 삶이다를 보여주는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진짜로 살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건 니들 마음이 가 있는 그것들을 내가 끊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때 당시에 멍에는 둘이 같이 지는 멍에거든요. 항상 두 소가. 그러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그 두 암소처럼 전내라는 암소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멍에를 너와 같이 지고 내가 끌고 가겠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게. 그럼 그게 짐이 더 무거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래야 짐이 가볍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쉬는 삶이고 그게 진짜 자유에 이르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우리가 신앙생활마저 나의 이 가치를 높이고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설명하는 데에 사용하게 되면 정말 거기는 지옥이 돼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세요, 십자가를 지세요 이런 말씀이 너무 그러니까 라면 한 밤 12시에 라면 한 두 개 끓여 먹고 자다가 체한 것처럼 이렇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편하고 그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다른 데로 가신 분이 저희 이메일에서 그렇다고 아 성원화를 떠났더니 그렇게 자유롭고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잘 되셨네요. 너무너무 자유롭고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죠. 여기서 앉아서 그 말을 듣고 있는 게 너무너무 짐이었고 막 이 속박이고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로운지 모르겠어요. 몇 사람이 이렇게 내가 그러면 다 얼마나 미워했길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그냥 말을 맨날 쏘도록 했습니다. 이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야. 아, 불편하다. 그만 듣고 싶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니 좌우의 양날선 검이라고 하는데 그 양날선 검이 우리 안으로 헤집고 들어오는 게 말씀을 듣는 거거든. 그게 마구마구 들어와서 나를 후벼파고 찢어내야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 그 보혈로 수혈받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구나를 알게 되지. 그 말이 떨어지면 계속해서 막 기가 살고 그래 맞아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비전을 갖고 야망을 갖고 할 수 있다 하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뜻대로 뭔가를 성취하고 이뤄낼 수 있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께로 가도록 그 말씀이 모학선생이 되어야지 인간의 어떤 가치 자존심을 이렇게 챙기는 그런 데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생활지수라는 게 있고 행복지수라는 게 있죠. 생활지수라는 건 돈이 많아지면 생활지수가 이제 높아져요. 경제학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 생활지수가 높아지면서 반비례하여 행복지수가 낮아진다는 거 아세요? 대한민국 GNP가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 올라갈수록 국민 소득이 뭐 2만 불 이상이 된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생활 지수는 높아지. 그러니까 윤택해지고 편안해져. 그래서 그런 어떤 편의주의나 실용주의 이런 것에 예, 익숙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행복 지수를 재보면 행복 지수는 그거와 반대로 뚝뚝 떨어져요. 미국의 행복 지수가 100이 바뀐가 그래요. 전 세계. 그러니까 여기는 편안한 곳이에요. 그죠? 뭐 웬만한 사람들 다 자동차 가지고 다니고 아무 때나 물 틀으면 뜨뜻한 물을 쓸 수 있고 그렇게 아무 때나 물을 틀어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그 뜨뜻한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3%밖에 안 돼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그 3%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죠. 먹을 거 없으면 뭐 다운타운에 나가서 줄만 좀 시간 투자만 좀 하면 빵도 주고 밥도 주고 숯도 주고 뭐 여기서는 뭐 굶어죽을 일은 없어요. 사실 근데 그거 이외에 또 다른 그게 공허하니까 또 다른 쾌락을 쫓아서 그걸 뭐 술 먹고 마약하고 이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죽는 거지 굶어죽는 홈리스 없어요. 그런 삶이 너무 그냥 쪽팔리고 지긋지긋하고 해서 낙심되어 우울증 걸려 죽고 그것도 잊어보겠다고 술 먹고 술 취해서 죽고 이러는 거지 굶어서 죽는 사람 없어요. 홈리스들 살찐 거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배가 막고 남산만큼 뭘 먹었는지. 근데 그러한 나라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들이 행복해야 돼. 이 세상에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우리는 행복해야 돼. 이걸 탐심이라고 하는데 이 행복을 향한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행복을 쟁취할 수 있고 우리는 그리로 달려가야 한다는 이 마음은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이게 결국 이 세상을 지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야 돼 이것이. 여러분 지금 5초에 한 명씩 아기들이 굶어 죽는다 그래요? 아프리카나 아시아 오지 같은 데 보면 진짜 5초에 하나씩 애들이 굶어 죽는대요. 그리고 뭐 하루에 10만 명이 굶어 죽는다나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들을 다 장지근의 책을 보면 그들을 다 먹여 살리는 데에 560억 달러면 된대요. 그러면 한 사람도 안 굶어죽을 수 있어요. 560억 달러. 근데 전 세계에 각 국가들이 군비로 지출하는 그거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7800억 달러. 사람들이 하나도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비용의 10배 이상이 저 새끼를 죽여야지 하는 데 사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내가 너한테 지지 않겠다라는 그 인간들, 그 내가 너에게 지지 않겠다는 건 인간들은 상대적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것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양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굶어 죽지 않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줬는데 우리의 이 악마성이 나만 행복할 거야. 죄보다는 내가 삶을 더 받을 거야. 죄보다는 내가 더 행복해야 돼. 이게 결국 지옥을 만들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뭐 생각기도나 아니면 무슨 제자 훈련이나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왜?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직접 와서 제자훈련해서 홀랑 망했는데 무슨 제자훈련? 하나님이 와서 제자훈련해갖고 망했다니까요. 12놈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왜 사람들이 혹하고 몰리냐면, 그러니까 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를 뭐 전화기니 뭐니 하여튼 이름 근사하게 붙여갖고 딱 내놓으면 사람들은 하여튼 일시적으로나마 거기에 광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이거를 잘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 다른 대우를 받지 않겠니?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게 전쟁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너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부를 거, 이게 전쟁이지 뭐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한국에 가면 기독교 TV에서 나오는 그 새벽기도 맨날 모여있는 그런 데 보면은, 아 저기가 지옥이구나. 죄송한 말씀. 그러니까 코피가 질질 나도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앉아있는 거예요. 세상에 매일같이요.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다 죽어요. 왜 미친 짓입니까요? 그걸 목사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서전에다 쓰고 설교를 하고 이러고, 아니 어떻게 매일같이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새벽기도를 오냐고, 뭐하는 사람인지를 도대체. 새벽기도는 꼭 거기 와서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성전의 개념, 구원의 개념, 복의 개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엉터리 그런 열심히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은혜로 가야지. 절대로 내가 기특해지고 내 가치가 챙겨지는 그곳으로 가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배가 부러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어떤 예수님이 당하신,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대접하고 뭐 간 음행하지 않고 한 게 예수님이 다 자기 존재를 그냥 이렇게 다 부정당한 상태에서 했던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예수 자체를 우리에게 목숨을 주어버린 거고, 용서도 마찬가지고, 예수가 무한이신 그분이 유한으로 반입돼 내려와서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된 거니까, 예수가 머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유한의 영역에 머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였으니까 그게 신의 죽음이라고 봐요.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대접, 마찬가지잖아요. 그리로 우리가 끌려가는 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겠어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배신당하고, 고통받고, 핍박받고, 그런 거를 피해 가면서 그냥 지식으로만 그걸 알고 있는 걸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이라, 야고보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런 예수의 십자가의 행함, 그 행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애를 일로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오면서 그런 자기 부인 십자가의 삶이 행함으로 나오지도 않으면서 나는 십자가 알아요, 피 알아요, 보혈 알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산상수훈을 이렇게 요새 보면서, 야 내가 진짜 이 산상수훈을 강해를 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구나. 저는 정말 그 성경의 그 진면목을 봤다고 할까. 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아니 율법이 완료됐다.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했잖아. 근데 살이 가신 말라, 간을 가신 말라, 그 밑에 쭉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피가 바짝바짝 나. 얼마나 고민했는지, 전 이틀 동안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밥맛, 입맛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만들어낼까가 아니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일관성을 갖고, 분명히 성령은 일관성을 갖고 이걸 쓰셨을 텐데, 왜 나에게는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를 구약부터 또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이게 진짜 그 율법이 가진 정말 그 마음까지 다스려야 한다라는 그것만을 설명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에게 니네 마음까지 다스려라.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하는 것도 살인이니까 니네 그 마음까지 다스려라. 이거를 우리에게 하는 말일까? 그러면 이 안에 도대체 예수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틀 굶고 찾았잖아. 깜짝 놀랐어. 산상수는 그야말로 말씀의 복원, 로마나 똑같은 거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이 아 이렇게 일관성 있게 예수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구나. 이게 요즘 정말 새롭게 나는 그러니까 별반 다른 게 뭐 이렇게 대단하게 나를 괴롭히거나 그러질 않아. 그냥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면 되지 뭐. 이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라면 분명히 나에게 필요한 거니까 흘러가자 이렇게 돼요. 그럼 그게 변화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나를 증명하고 입증하려고 그냥 악담을 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스럽고. 근데 그 와중에 야, 이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그거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야, 이게 이런 뜻이야. 여기 또 예수가 십자가 이렇게 숨어 있어. 이걸로 행복한 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성령 받지 못한 자의 삶 속에서 그게 어떻게 그런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고. 근데 그거보다 기쁜 게 없는 거야. 그거보다 큰 은혜가 없는 거고. 그거보다 큰 선물이 없는 거고. 그게 내가 부인이 되는 거야. 어떻게든 내가 나를 설명하고 증명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예수 말씀에게 이렇게 빼앗기는 거. 그리고 다른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겠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에너지가 거의 이제 손님이 돼갖고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정리하고 하면 할수록 저의 이 육적 삶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아프고 어둡고 우울하고 아 근데 그게 맞아. 말씀이 나를 잠식해 들어오면 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엄마가 망가지죠. 그게 맞는 그런 어떤 삶의 지향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 삶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고 식구들로부터도 너 네가 무슨 예수냐 했다는 소리는 듣게 되고 그런 길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감수하시고 쉬세요. 말씀하세요. 저야말로 진짜 힘이 필요한데 이 지리산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한 열흘 정도 이 길을 좀 받아야 되는데 아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는 거의 탈진 쓰러질 것 같아요. 참 그 말씀 안에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걸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 제가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은 남김없이 쏟아놓을 거니까 잘 들으셔서 진짜 그러한 것 또 말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잘 살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저희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고 하나님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복무시켜내고 우리의 살 바를 우리에게 지시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기적 속에, 이 은혜 속에, 선물 속에 있는 우리의 실존을 행복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걸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